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BOA 뉴스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7일 현재 누적 사망자는 40만 13명입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는 10만 9천 명을 기록한 미국에서 나왔으며 영국과 브라질, 이탈리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700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7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691만 명으로 조만간 7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남미 국가들에서 확진자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은 67만 2천 명의 감염자를 나타내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위에 오른 페루와 13위의 칠레 등도 환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많은 나라들이 전염병의 빠른 증가를 목격하고 있는 중미와 남미 지역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 많은 인명 손실을 입었던 유럽 나라 중 일부는 국경 봉쇄 조치를 푸는 등 계속해서 관련 조치 완화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6일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 초까지 관광객들에게 모든 국경을 개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의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주말인 6일 미국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행진을 하거나 곳곳에 모여 구호를 외치는 등 평화로운 방식으로 인종차별과 경찰의 폭력에 항의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선 수만 명이 백악관과 링컨 기념관 등에 집결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경찰 등과 대치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날 시위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밖에 최초 조지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미니애폴리스와 마이애미, 뉴욕시, 시카고 등지에서도 평화로운 시위가 열렸으며 시위 참가 인원은 도시별로 수만 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나라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나라들에서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석유 수출국기구 OPEC과 주요 원유 생산국들이 천만 배럴에 달하는 일일 원유 공급량 감산 조치를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OPEC은 6일 성명을 통해 주요 산유국 연대체의 모든 참가국들이 5월과 6월에 시행한 1단계 생산 조정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OPEC과 비OPEC 회원국들은 5월과 6월 두 달간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OPEC 등은 앞으로 2년간 감축 조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에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입혔던 열대성 폭풍 크리스토발이 미 남부 해안에 접근했습니다. 최고 시속 65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크리스토발은 멕시코 일대에 인명피해를 낸 바 있습니다. 한때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해진 크리스토발은 멕시코만 남부에서 다시 열대성 폭풍으로 격상됐으며 일요일인 7일 오후 미 본토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크리스토발이 미 본토에 상륙할 때까지 위력이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일부 지역은 이미 6일 오후 토네이도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미 크리스토발의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토네이도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지만 나무가 넘어지고 일부 지역에 전기가 나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인종 관련 사건을 거론하는 데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6일 중국 공산당이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전체주의적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인 죽음을 냉담하게 이용하는 것, 그들의 본색을 또다시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맑겠으나 내륙 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9도에서 19도, 최고는 20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5m, 더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교인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유행이죠. 물리적 거리두기라고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전염 또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양팔을 쭉 뻗은 정도인 2m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지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리를 두려워하다가도 금방 잊게 되고요. 또 거리를 두자니 길을 가다가도 멈칫하거나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왠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평소라면 지나치면서 눈인사를 하거나 또 미국에서는 Excuse me 같은 인사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 한마디도 표정도 어색해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의 일상은 괜찮은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느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진 않았을까요? 오늘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과 함께 하시면서 스쳐간 인연들과 나눈 그 마음의 거리 조금 당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의 음악여행,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은 사랑의 기쁨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프랑스 작곡가 장 폴 마르티니가 만든 사랑의 기쁨, 플레이세르 다무르. 오늘 주말의 음악 여행을 시작한 노래였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요, 이탈리아의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였습니다. 자, 사랑의 기쁨. 이 노래는 프랑스의 샹송으로 접해본 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들어본 언어는 이탈리아였어요. 플레이세르 다무르, 사랑의 기쁨. 아, 이 곡은요, 작곡가 마르티니에게 정말 큰 명성을 남겨준 곡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겪었고, 마리 앙투아네트, 나폴레옹 시대에 살았고요. 궁정음악가의 음악원 교수로 활약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성악곡으로는 뭐 거의 유일하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곡이 바로 1784년에 완성된 사랑의 기쁨, 플레이세르 다무르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 가수인 나나 무스크리나, 미국의 조안 바에스, 또 영국의 메리 홉킨스가 부른 사랑의 기쁨이 더 익숙할 거고요.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은근한 목소리를 불렀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Can I help falling in love?가 더 친숙하기도 한데요. 원래 이 곡은 오페라 가수들을 위한 성악곡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장폴 마르티니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또 낭만파 작가였던 장피에르 플로랑의 소설 속에 있는 시를 사랑의 기쁨으로 그 내용으로 옮겨온 겁니다. 사랑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느낌 때문이기도 할 테고요. 또 워낙 편안하고 부드럽게 진행되는 곡이어서 지금도 결혼식장에서 자주 불려지는 축가이기도 한데요. 알고 보면 결혼식에서 불러도 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쁘지 않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배신당한 그 애인의 변심을 슬퍼하는 남자의 노래니까요. 사랑의 기쁨은 잠시 한순간뿐, 사랑이 남긴 아픔은 영원히 남습니다. 난 믿지 못할 실비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녀는 다른 연인을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한순간뿐, 사랑이 남긴 아픔은 영원히 남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이 초원을 지나 천천히 흐를 때까지 날 사랑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강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그녀는 변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잠시뿐, 사랑이 남긴 아픔은 영원히 남습니다. 남자의 속상하고 허탈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스 가수 나나 무스크리의 플레지 다무, 사랑의 기쁨입니다. 주말에 음악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새벽에 방송되는 이 시간에는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한국 가곡, 서정 가곡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가곡과 민요, 그리고 고전음악 오페라 속의 아리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로 이탈리아를 시작해서 프랑스로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멕시코만으로 또 태평양과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병정들이 전진한다 이 마을 저 마을 지나서 소꿉놀이 어린이들 뛰어와서 쳐다보며 싱글벙글 웃는 얼굴 병정들도 싱글벙글 빨래터의 아낙네도 우물가의 처녀도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한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멕시코 민요 라쿠카라차 가사도 재미있지만 이 현을 긁으면서 연주한 기타 소리 또 4분의 3박자의 빠른 손지휘를 하면서 어렵지 않게 따라 부를 수 있던 멕시코 민요 라쿠카라차인데요. 뜻도 모르고 신나게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강 축구를 자랑하는 멕시코 팀이 나오는 경기에서 정말 신나는 응원가로 들을 수 있는 멕시코를 상징하는 민요이기도 한데요. 이 라쿠카라차가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멕시코 말로 바퀴벌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난 뒤에 또 멕시코 민중들의 가난과 희생의 역사가 흐르는 1910년대 이 멕시코 혁명과 연결돼 있음을 알고 나면은 이 노래를 다시 들어볼 수밖에 없어집니다. No matter where you are. 미국의 루이 암스트롱도 프랑스의 티놀로시도 이탈리아 밀바의 목소리로도 전해졌던 라쿠카라차 멕시코 민요 라쿠카라차는 1900년대 초 멕시코 땅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대지주들에 대항한 가난한 농민들이 총을 들었던 사건, 멕시코 혁명을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토지를 가난한 농민들에게 돌려달라고 국민들이 아니라 지주와 외국의 자본가들을 대변했던 정권을 향해서 굶주린 농민들이 반기를 들고 피 흘리며 항쟁했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그 멕시코 혁명으로 죽어갔습니다. 농민들은 비참한 처지에 놓인 자신들을 보잘것없지만 끈질긴 생명력의 바퀴벌레에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투쟁하고 승리할 것을 희망했던 멕시코의 민중가요로 이어갔습니다.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더 이상 걸을 수 없네. 왜냐하면 뒷다리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더 이상 여행할 수가 없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퀴벌레가 죽었다네. 데려가 묻었다네. 말똥벌레 네 마리와 사크리스탄의 쥐 사이에 누군가가 나를 미소짓게 하네. 그는 바로 판초비아. 이미 까란사의 군대는 도망가 버렸네. 판초비아의 군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지. 노래 속에 나오는 판초비아는 농민들을 이끈 술을 마시되 취하지 말고 사랑하되 감정이 휩쓸리지 말고 훔치되 부자의 것들만 건드려라 라고 말했다는 의적으로 불렸던 인물이고요. 이후 가란사 군대에 의해서 암살됐다고 합니다. 자, 멕시코 미녀 라 쿠칼라차 빼우빼우 레레 보르시오나리오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cucaracha,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 qué?
Porque no entiend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entiend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La maldita cucaracha es un animal muy necio, que anda metiendo la pata en la guerra y el comercio.
Ya murió una cucaracha, ya la llevan a enterrar, entre cuatro sopilotes y un ratón de sacristán.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Barbas de Carranza, voy a hacer una toquilla, pa' ponerse el sombrero de su cuate Pancho Villa.
Pancho Villa cuando viaja necesita dos vagones, uno para sus maletas y otro para sus cañones.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lo 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독일 미녀 로렐라이, 한국의 소프라노 백남욱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로렐라이, 로울라이, 이 전설을 아실까요? 잔잔한 독일 라인강을 다니던 뱃사람들이 어느 지점 바위 언덕 위에 앉아있는 요정의 노랫소리에 넋을 잃게 됩니다. 배가 물결에 휩쓸리고 암초에 부딪히는 줄도 모르고 그 신비한 힘에 이끌려서 그렇게 물속으로 사라진다는 전설인데요. 로렐라이, 로훌라이, 독일어로 요정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정말 실제하는 곳이고요. 독일 라인강의 중류 지역이에요. 리데스하임이라는 마을에 강을 끼고 있는 한 193m 높이의 바위산인데요. 이 라인강을 오가는 유람선의 주요 관광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람선이 그곳을 지날 즈음이면 유람선에서 로렐라이 음악이 나오고요. 안내원이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라고 그 전설을 다시 이야기를 해주죠. 강폭이 좁아지면서 실제 소용돌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로렐라이 언덕을 향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가노라 하면서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자, 요정의 바위, 로렐라이. 전설은 독일의 시인 클레멘스 브렌타노가 1802년에 쓴 설화시 고드비에 담긴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작가와 작곡가들이 시와 음악 또 왈츠로 만들면서 이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진 그런 이야기가 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듣고 있는 디 로흘라이는 1837년에 만들어진 하이네의 시에 곡을 붙여 작곡가 필립 프리드리히가 만든 그 로렐라이입니다. 로렐라이, 독일어로 로흘라이.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은 자꾸 슬퍼집니다. 옛날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날은 서늘하고 어두워지는데 고요한 라인강은 흐르고 저녁빛이 찬란하게 산 위를 비춥니다. 저 건너 언덕 위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앉아 있습니다. 금빛 장신구를 반짝이며 금발을 빗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그 노래. 작은 배를 탄 사공은 노래에 빠져 암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산 위를 바라보다가 파도에 삼켜졌습니다. 사공도 배도 모두, 그리고 그것은 모두 그녀의 노래 때문입니다. 로렐라이 언덕의 그녀 때문에. 로렐라이, 향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와 아주 비슷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프랑스 아비뇽 출신의 가수 미레이 메튜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디 로렐라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19세기 파리의 사교계. 매일 밤 파티와 술로 시간을 보내던 비올레타는 폐결핵을 앓고 있는 고급 창녀입니다. 그런 비올레타를 먼 발치서 지켜보는 알프레도는 시골에서 온 부잣집 청년입니다. 알프레도는 어느 날 파티에 나타나 비올레타에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웃으며 거절했던 비올레타도 자신에게 전능의 힘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알프레도에게 진심을 느낍니다. 비올레타에게는 처음으로 찾아온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폐해진 삶에 절망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비올레타는 사교계를 떠나 파리 교회에 살림을 차립니다. 어느 날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매춘부와 산다는 소문 때문에 난처하니 헤어져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비올레타는 비통한 심정으로 떠나고 아버지 제르몽은 알프레도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려 합니다. 비올레타의 배신이라고 오해한 알프레도, 다른 파티 사교계에 나타난 비올레타를 봅니다. 알프레도는 도박판에서 딴 돈을 비올레타에게 뿌리며 모욕을 하고 파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비올레타의 배신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알프레도는 비올레타를 다시 만나 파리를 떠나자고 애원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비올레타의 병이 너무 깊었고 착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내용입니다. 라 트라비아타는 길 잃은 여자, 타락한 여자라는 뜻이고요. 사교계의 창녀 비올레타와 시골 청년 알프레도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로 프랑스의 극작가 알렉상드르 듀마의 소설 동백꽃 아가씨를 원작으로 한 3막의 오페라입니다. 1853년에 베네치아에서 초연을 했는데 당시 반응이 아주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당대의 오페라들은 보통 과거 역사적인 일이나 신화, 설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했는데 같은 시대의 이야기, 특히 사교계 여성과 청년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를 무대에 올렸으니까 관객들에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베르디는 공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야기의 배경을 200년 전이다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볼 곡은요, 알프레도가 비올레타를 만나면서 마음을 고백하는 그 장면의 아리아입니다. 브린디지, 축배의 노래인데요. 이 와인잔을 둔 두 사람이 서로 이중창을 하고 또 파티에 있던 남자들이 호응하는 그런 합창으로 이어집니다.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삽시다. 당신이 내 마음에 전능의 힘을 휘두릅니다. 사랑의 기쁨은 꺼지기 쉽고 피었다 덧없이 지는 꽃입니다. 그냥 즐깁시다. 술잔과 노래, 흥겨움이 이 밤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 낙원 속에서 우리의 새날이 밝아옵니다. 이런 가사예요. 자, 전설이 된 이탈리아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호주의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 이중창 그리고 런던 오페라 합창단입니다.
poiché quell'occhio al cuore ogni possente va.
비단구두 사온다던 오빠는 왜 그토록 동생을 기다리겠을까요? 동생은 오빠의 비단구두 선물을 받았을까요? 한국의 동요 오빠 생각 제 얘기를 부른 가수 이선희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동요 오빠 생각의 작사가는요, 1925년 경기도 수원에 살던 12살 소녀 최순애였습니다. 서울과 수원 집을 오가던 오빠를 기다리던 마음을 시로 썼고요. 소파 방정환 선생이 만든 잡지 어린이에 출품을 했는데 입선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30년에 작곡가 박태준이 멜로디를 붙여서 지금의 이 유명한 한국의 국민 동요 오빠 생각에 나온 겁니다. 딸 다섯에 아들이 하나였던 집이었습니다. 최순애의 오빠는 독립운동을 했던 최영주 씨였고요.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갔다가 방정환 선생 아래에 있었는데 일이 바빠지면서 수원 집으로 오는 날이 많이 줄었답니다. 집으로 오는 날이면 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선물을 챙겨왔으니 얼마나 동생들이 따랐겠습니까? 그 형제지간이 없는 사람도요, 이 오붓한 온우이의 정을 느껴보게 하는 이 따뜻한 동요가 바로 오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작곡가 최순애 씨는 동요 고향의 봄을 쓴 아동문학가 이원수 씨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잡지 어린이에 실린 이 서로의 동시를 보고 편지를 주고받다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사연인데요. 몇 년 전에 이 부모의 특별한 삶을 소개하던 최순애, 이원수 씨의 딸들이 동요 오빠 생각 속의 비단구두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노래 속의 비단구두는 원래 비단 댕기였답니다. 동생의 시를 본 오빠가 아이 비단 댕기 말고 비단구두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1920년대는 귀한 가죽 대신에 비단으로 지어 파는 그런 구두가 있었으니 비단구두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주말의 음악여행 한국의 동요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가을밤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리고요. 뭐 찔레꽃, 하얀 찔레꽃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다시 불린 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 돌아가신 어머니 또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고들 하는데요. 하얀 찔레꽃이라도 따먹어야 했던 보릿고개.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먹여 키우기 위해서 늘 바쁜 걸음이었던 어머니. 고생만 하다 가신 어머니 생각,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한국의 노래입니다. 작곡가 이태준 형제가 만든 동요 가을밤에 한국 가수 이현실 씨가 새 가사로 담긴 가을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돌아와요 부산항의 가수 조용비 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кажется порою, что солдаты с кровавых не пришедшие полей не в землю нашу полегли когда-то. О,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белых журавлей. Они до сей поры с времен тех дальних летят и подают нам голоса. Не потому так часто и печально мы замолкаем, глядя в небеса.
러시아 민요, 러시아의 국민가요라고 불리는 슈라블리, 백학, 러시아의 바리톤 가수 드미트리 호보르스톱스키의 목소리였습니다. 해마다 5월입니다.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 행사에 빠지지 않고 불리는 곡인데요. 한국에서는 20여 년 전에 아주 큰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모래시계 주제곡으로 쓰여서 또 널리 알려져 있는 러시아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Мне кажется порою, что солдат с кровавых...
구소련 시절 국민 가수 겸 배우였던 마르크 베르네스가 1969년에 처음 이 곡을 불렀고요. 러시아의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불리는 이쇼프코프 존이 불러서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곡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는 러시아의 명곡으로 꼽히죠. 그런데 노래에 얽힌 사연을 보면 러시아의 민요다라고 이렇게 특정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곡은 체첸 공화국 다게스탄 출신의 신 라슐 감자토프가 쓴 시를 바탕으로 탄생된 거니까요. 구소련군의 일원으로 독일과 맞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전했던 간자토프가 전투에서 숨진 이 체첸 출신, 그러니까 코카서스인들, 그 전우들을 위로하면서 하늘로 떠나가는 백학에 비유했던 곡입니다. 고국 땅에 묻히지 못하고 학이 되어 날아가는 어린 병사들, 안개 속으로 고단한 하루의 끝을 향해 가는 저 백학의 무리 속에 내 자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백학의 일원이 되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소리칠 것입니다. 그들이 피로 물든 벌판에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그들은 조국 땅에서 죽지 못하고 그 대신 새하얀 학이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구소련의 연방 체첸의 라슐 감자토프는 레닌상을 받으면서 다게스탄의 인민시인이라는 칭호를 받았고요. 진중한 선율을 더한 작곡가 얀 프렌겔, 또 1969년 이 곡을 처음 불렀던 마르크 베르네스도 우크라이나 출신 구소련의 가수이자 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세상에 내놓은 사람들은 누구도 정통 러시아 민족은 아닌 셈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이제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프리카 케냐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스와힐리어로 아무 걱정 마세요라는 뜻인데요. 1980년대 초에 케냐의 댐 머슘스라는 그룹이 이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을 넣은 잠보 부와나라는 노래를 내놨습니다. 잠보는 안녕이고요, 부와나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케냐도 안녕합니다. 케냐는 아름다운 나라고 신비한 나라입니다. 케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노래도 역시 많은 가수들과 그룹 합창단이 불렀는데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듣는 잠보부아나는 또 특별한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빈민가 아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있습니다. 지라니 합창단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화음으로 케냐를 대표해서 미국에서 순회 공연도 했고요. 지난 겨울에는 한국에서 공연도 하는 등 아름다운 민간 사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라니 합창단의 잠보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노래 담긴 이야기와 함께 다음 시간에도 세상으로의 음악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